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하실 사무엘 형제님, 안나 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르단에서 사역하시는 사피아 선교사님의 소식을 나누고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피아 선교사님은 여성이시고 독신 사역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다른 국적의 사역자들과 함께 아주 오래전부터 중동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신데요. 선교사님의 주된 사역은 시리아 난민 사역입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리아 내전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선교사님께서 계시는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르단은 중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요르단의 북쪽에는 시리아, 또 동쪽으로는 이라크,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접해 있습니다. 대표적 이슬람 왕국입니다. 또한 요르단의 수도는 암만입니다.
왕국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요르단은 아직도 왕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심이라는 가문이 대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아 지금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헌 군주제라는 통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국민대표인 의회가 있고 행정부도 따로 있지만 왕은 여전히 군대의 지도자이고 대외적으로 나라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방식이네요.
그러네요. 아직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있군요.
맞아요. 그런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모로코, 타이와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왕국이라고 했으니까 요르단은 정치와 종교가 뭐 결합된 형태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르단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모든 국민이 이슬람교를 믿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랜 기간 이슬람교가 국교가 되어 있다 보니 애써서 구분하지 않아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요르단의 백성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질 자유도 있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슬람 왕국 요르단, 수도는 암만. 우리 사피아 선교사님도 암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피아 선교사님께서 오래전부터 요르단에서 사역하시고 계신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리아는 요르단 북쪽에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1년에 소위 아랍의 봄이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오랫동안 억압된 독재 정치를 행하던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의 지도자들에게 대항해서 국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일으켰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등의 나라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인접 국가들이 그랬듯이 시리아의 젊은이들도 정부에 대해 불만을 거리에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그때 시리아의 정치 지도자는 매우 강하게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젊은이들의 거리에서 외치는 목소리였지만 나중에는 정치 지도부를 반대하는 세력이 만들어지고 다른 나라들까지 참여하면서 기나긴 내전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2011년에 내전이 시작되었으니 지금까지 벌써 14년이나 되었네요.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 나라 안에서 일어난 이 오랜 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웃나라들로 난민이 되어 피신해야 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난민의 숫자는 13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피해 시리아 국민들은 짐을 싸들고 주변 국가들로 흩어져 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피아 선교사님이 있는 요르단에 그 절반 정도인 700만 명 가까운 시리아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300만 명의 난민이라니. 시리아는 정말 큰 고통 중에 있군요.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이웃나라들에 온 가족을 데리고 가서 난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게요.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에만 그렇게 많이 갔을까요?
네, 일단 지리적으로 요르단과 넓게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전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피난처를 제공하고 국경을 개방해준 나라가 요르단이었습니다.
요르단 국왕은 너그러운 왕이었나 보네요.
이슬람 국가들이 대부분 서로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종교를 바탕으로 서로 돕고 형제처럼 지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요르단은 비교적 안전한 국가였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시리아 난민들을 받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서 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많은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해주고 받아들인 요르단에서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으신 사피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형제님께서 사피아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어주세요.
네, 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요르단 앞만에서 차가운 바람에 옷을 여미지만 떠오른 햇살과 파란 하늘을 쳐다보며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북쪽 도시로 가고자 집을 나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주 2회 북쪽 시리아의 국경 도시 마프락을 가서 일을 하고 옵니다. 암만에 겹겹이 쌓인 집들과는 달리 마프락은 사막 지역이라 광활하고 넓은 낮은 집들이 있어 풍경도 많이 다릅니다. 내전으로 이곳으로 피난와 살아가는 시리아인들로 가득 찬 도시. 지금 시리아의 새로운 정국 앞에서 이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기다리며 지켜볼 뿐입니다. 저는 시리아인 난민들을 섬기는 선교 사역원에서 아이들에게 기초 영어를 가르치고 엄마들 모임에서는 함께 자녀 교육,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매번 반복해서 또 여전히 영어 알파벳과 단어는 제대로 외우지 못하지만 선교 사역원에 와서 영어를 배우고 간식도 받고 마당 놀이터에서 놀 수 있어 아이들은 즐거워합니다. 엄마들 모임에서는 아이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성, 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 자존감 등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엄마들은 대부분 아주 어린 10대에서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았고 그들 아이들을 또 이렇게 10대에 결혼시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젊은 엄마는 어린애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자기 딸만큼은 다르게 키우고자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한 이 시리아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 엄마들에게 풍성한 점심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저와 이들과 같이 낮은 자들을 위해 오신 구주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 작년 말 아마 성탄절을 앞두고 보내오신 편지이네요.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마프락은 본래 작은 국경도시였는데 이제는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거주하는 거대한 난민들의 도시가 된 것 같네요.
자기가 나고 자란 나라를 떠나 어쩔 수 없이 이웃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마음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은 그곳에 있는 선교사역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 엄마들에게 필요한 강연도 하고 있으시네요.
또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참 고맙네요. 자기 나라 한켠을 옆 나라 사람들이 마음 편히 와서 쉴 수 있도록 내어주다니 그냥 그 자체로도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정말 필요할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잖아요. 이슬람 국가들이지만 서로 돕는 마음만큼은 따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요르단은 난민 캠프를 제공하고 UN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 구호단체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온 덕분인 것 같습니다.
낯선 이웃나라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시리아 사람들에게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 사역원 같은 곳이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집도 재산도 잃고 남편도 잃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난민으로 가서 살아가는 시리아 여성들에게 아이들 교육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주는 선교사님 같은 분들에 대해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선교사님께서 주로 돌보고 있으신 시리아 어린이들과 그들의 어린 엄마들을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전으로 위험한 나라를 피해 요르단에 온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며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에게 늘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십시오.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해 시리아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어린 엄마들의 마음에 힘을 얻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루빨리 시리아의 내전이 끝나고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해 기도합니다. 시리아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달에 다시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보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나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요르단 북부 도시 마프락에서 소식 전합니다. 지금까지 이곳 요르단에서 매년 하반기에는 시리아 난민을 방문하고 섬기는 일을 해왔는데 시리아인들이 이제 자신의 고향 나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안정되지 않고 전기도 물도 집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지만 걸음을 옮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 마프락의 선교 사역원에서 제 영어 수업을 돕던 마리암이 며칠 전 고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 처음 시리아 땅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지난주 작별할 때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삶도 힘들었고 앞에 놓인 길도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이니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고 축복했습니다. 남편은 없고 집은 무너져 버렸고 아이들과 천막을 사서 치고 살아야 하지만 남의 나라보다는 나을 것을 믿고 걸음을 내디딘 마리암이 다시 삶을 잘 세워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 선교 사역원에서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키아 역시 이달 말에 시리아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어려서 결혼 후 버림받고 친정으로 돌아와서 이 자매를 원치 않은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살고 있는 자키아의 삶을 들으며 저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매도 집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 돌아가서는 천막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 캠프의 현재의 상황을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네요. 시리아 난민들이 처음 발생한 것이 2011년이니까 14년이 흘렀는데요. 이제 조금 안정을 찾은 시리아에 그 고향 땅으로 용감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떠나온 나라에 대한 그리움은 다시 그 땅에 돌아가면 해결되겠지만 내전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은 여전히 그분들의 마음속에서 진행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사피아 선교사님 같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그동안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외국인으로서 지내기 정말 쉽지 않은 땅인데도 선교사로 나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오신 사피아 선교사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피아 선교사님도 독신이시고 여성이신데 혼자서 중동 국가에서 그것도 내전 중인 나라의 국경에서 사역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사역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함께하던 마리암과 자키아가 아이들을 데리고 시리아로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무너져버린 나라, 무너진 집터에서 말 그대로 맨바닥에서 다시 삶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조국으로 돌아가는 그분들의 마음을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네, 저도요. 자기가 나소자란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그곳에 가보고 싶은 마음은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무너져버린 조국으로 귀환해간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너진 조국의 회복에 대한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 땅, 어두운 땅,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초대교회도 시작됐고요.
정말 그러네요. 누구도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곳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처한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 더 넓고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저희가 나온 북조선도 언젠가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안나님께서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이제 고향 시리아로 돌아가시는 두 자매님들을 위해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조국을 떠나 난민으로 살아가는 시리아 사람들에게 요르단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피아 선교사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피아 선교사님과 함께 지내던 마리암과 자키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을 돌봐주세요. 조국에 돌아가서 천막을 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르단에서 난민으로 지내는 동안 만나게 하신 선교사님을 통해 전해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어린 자녀들을 아버지가 없이 키워야 하는 마리암 자매를 특별히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시리아가 회복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들에게 꿈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요르단에서 사역하시는 사피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과 그 가부가 된 여자 여인들을 위해 신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신원한다는 말은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하소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그 말할 수 없는 말 못할 속사정까지 다 알아주시고 대신해서 그들을 변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나그네 된 고아와 가부들에게 하나님은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도 예전에 나그네였던 것을 잊지 말고 너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네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나그네처럼 방황할 때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이 이제 저희에게 그런 나그네들에게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꼭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그 일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듣고 계신 북조선의 그리스도인 형제와 또 자매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이 우리도 만만치 않고 어려우시겠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주위에 있는 더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잘 견뎌내시기를 저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하셨던 두 분,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에 남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시리아 선교사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라는 것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무너진 터전에서 쉽게 포기했을 인생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힘과 용기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이 소식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북조선 성도분들에게도 따뜻한 햇빛으로 소망으로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사피아 선교사님의 선교 소식을 들으면서 또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질감도 또 많이 느꼈는데요. 저도 이제는 고향을 떠난 지 시간을 세어보니까 한 7, 8년 세월이 벌써 지났더라고요. 한 1, 2년 되었을 때는 막 꿈에도 가고 싶고 막 잠잘 때 꿈도 너무나도 많이 꿨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계절이 바뀔 때면 특별히 고향 꿈을 꾸고 자다가도 내가 지금 고향에 있는 기분을 많이 느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7년, 8년 시간이 지나면 살짝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향의 분들이 나를 어떻게 맞아줄까? 과연 그 땅에 내가 가는 걸 그들이 환영해 줄까? 나는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리고 오늘 또 처음으로 시리아로 돌아간 그 자매님과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들어가서도 이제 더 갈 곳이 없고 천막에서 살아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땅을 향해서 마음 아프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교사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왔던 느헤미야처럼 저희도 시간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그 땅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애통하며 그런 모습이 비춰질 때 그 이제 왕이 불러가지고 묻지 않습니까? 근심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그게 저의 모습이 되어야 저희가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서도 조금은 할 말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고향 분들 힘내주시고 저희도 여기 살 수 있는 기도를 끝까지 멈추지 않고 고향을 위해서, 북조선을 위해서, 또 여로단과 시에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사피아 선교사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선유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들이 처한 모든 상황들을 저희는 모르지만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22살 니코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항상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자비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과 새 힘을 얻으며 늘 굳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심을 믿습니다. 죽음과 어떤 문제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늘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잘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북조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아델라인이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용기와 담대함에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기도와 후원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두려워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3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오직 의지할 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넘어지고 지옥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육체를 주님의 보혈로 감싸주시고 악으로 달려가는 걸음을 막아주시고 오직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선하시며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왕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인이시며 환난의 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무엇보다 고집 많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며 방황하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사탄의 노예로 죄악 속에 갇혀 영원히 죽음의 길로 가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사랑으로 어리석은 양 같던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신앙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심을 온전히 고백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3월 8일 북조선에서 국제분녀절로 낳아주시고 길러준 어머님들께 감사를 표현하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에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며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다이안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향해 달려가는 목자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지금 북조선 땅 가운데 어두움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찾아오신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의 연속이고 스스로 나아갈 길을 모를지라도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기에 오늘 예종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소서. 주의 양들 인도하여 주소서.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함께함으로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숨죽여 예배하는 주의 양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존귀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종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같은 교회,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질병의 핵심 요인은 압박감입니다. 현대인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쉬지 못합니다. 밤낮 일에 피곤에 찌들어 있고 불면에 시달리다 새벽에 겨우 눈을 붙이곤 합니다. 이런 날들이 점점 많아져 압박감이 쌓이고 쌓이면 몸과 마음과 영혼에 병이 듭니다.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님들도 압박감으로 인해 이미 한 가지 이상의 병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두려움과 불안, 갈등과 긴장, 괴로움과 고통,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이 든 채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 중에 좀처럼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게 양입니다. 양은 순해 보여도 아주 까탈스러운 짐승입니다. 쉬거나 잠들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고 방어하고 공격할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불안해서 울 때 부모가 나타나면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양도 목자가 있으면 불안해서 벗어납니다.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품에 안아준 것뿐인데도 어린아이의 얼굴엔 평안이 가득하듯이 양도 목자의 음성과 안아줌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삶의 주인 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23편 2절은 참된 평안과 안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목자가 해야 할 일은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잘 돌보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은 가장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풀밭입니다. 또 쉴만한 물가는 깨끗한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가로 양이 가장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을 때 양은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굶주린 영혼들에게 가장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꼴을 공급하고 가난 영혼들에게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해서 만족하게 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양식인 말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생수이자 은혜의 담비이신 성령님, 보일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깊이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할 때 성도들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목자의 많은 수고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의 생수를 마시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치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귀한 몸을 찢으셔서 우리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극심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마음껏 먹고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압박감 때문에 피곤하고 불면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갈등과 긴장, 괴로움과 고통,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맛보며 살고 싶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며 참된 양식과 음료를 마음껏 먹고 마십시오. 양은 몸이 우람한 반면 다리는 짧은 데다 약합니다. 간혹 넘어져 네 발이 하늘을 향하게 되면 계속 발버둥만 칠 뿐 일어나질 못합니다. 발버둥을 치다가 늑대나 사자, 매와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거나 계속 허우적거려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해 위가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혈관이 막혀 죽기도 합니다. 양이 뒤집혀지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는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도 뒤집혀진 양처럼 위기를 만나 허우적거리기만 할 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그런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된 존재인데 영혼이 없는 육체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영혼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면 이건 최고로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영적 침체가 일어났고 그것이 깊어져 사망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거의 죽어가던 다윗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입니다. 사랑하는 부처선 연합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다윗처럼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영적 침체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성장이나 발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침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탯줄이 끊어진 아이는 어미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죽음에 이르듯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영적 침체를 일으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 침체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시편 38편 3절 4절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시편 51편 9절로 12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수많은 날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는데 죄를 범하자 그의 입에서는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그쳤고 찬양의 노래도 그쳤습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즐거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았고 고통과 슬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한순간에 깨뜨립니다. 죄로 인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도 회복되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잘 살피십시오. 다윗처럼 진실되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두 번째 원인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배우자가 외도하고 사람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이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시편 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런데요, 다윗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절망과 좌절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뒤집혀진 양 같은 상태가 된 우리를 수수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푸른 풀밭과 실마늘 물가로 인도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쉬지 않고 일하여 주시니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시원케 주시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 침체의 원인이 죄 때문인 것을,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인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죄로 인한 것이라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오늘도 이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온전하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물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예성 목사님과 함께 북조선 연합교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예정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또 굶주린 영혼들, 또 뒤집혀져 있는 양들에게 공급하고 세워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그들에게 갈급한 영혼들에게 깨끗하고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해서 만족하게 해야 되고 살려야 되는 것이 교회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북조선에서 나오자마자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과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주는 것은 느꼈지만 솔직히 말해서 말씀을 읽는다고 그 마음이 갑자기 느껴지는 건 아니었고요. 회개한다고 갑자기 느껴지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도 말씀을 읽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게 아닌데 이런 환경들이 자꾸만 반복되는 것에 좌절하고 낙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고 한다면 목사님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처음엔 옷을 젖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잠기고 함께하는 또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3, 400년 가까이에 우리가 영적 암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지금 북조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이 잘못되지 아니하였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그 모습들을 통하여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살아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종 목사님이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3월 9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담겨져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 북조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크자진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돌보심, 인도하심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생업과 앞날 위에 나라 민족 교회 열방 위에 특별히 박해받고 있는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